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2장의 13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아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느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대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 아멘.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좀 이 메시지의 처음에 메시지 끝날 때 뭔가 좀 도달하기 원하는 그런 숙제를 좀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자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자예요. 리포터예요. 리포터. 기자가 되신 거예요. 어떤 사건을 취재하는 취재 기자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기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보도가 들어왔냐면 정보가 들어왔냐면은 바로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좀 뭔가 이 컨트로버셜한 그런 문제를 자꾸만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돌풍을 일으키고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제보를 듣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지금 무슨 일인가? 그리고 예수가 그런 일을 했는데 왜 그런 일을 벌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취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쓰시는 거예요. 기사를 이제 기자라면 기사를 하나 좀 짤막하게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뭐 기사 내용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목 간단하게 딱 뭐 몇 글자 아시겠죠? 두세 글자로 보통 이제 신문 보면은 기사글이 나오잖아요. 제목이. 그죠? 예. 한번 해보십시오. Are you ready? 오케이. 예, 이게 굉장히 좋은 엑서사이즈예요, 사실은. 예,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항상 말씀을 볼 때도 그런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뭘 읽었잖아요? 읽었으면은요, 그 내용을 정리할 때 거기에 기사를 쓰는 것처럼 제목을 붙여볼 때 그 내용을 잘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13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이고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 레위가 누군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직업이 있었어요. 그죠? 예, 직업이 뭘까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이 뭐 세관에 돈 내러 온 것이 아니었죠. 앉아서 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세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세관쟁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세관원들 같은 경우에 일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지독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사람들로서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저 이 세무서 직원들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예, IRS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예, 성도님들 이제 뭐 세금 낼 때마다 왜 이렇게 많이 뛰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대체 그 뛰고는 뭐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그렇게 뛰고 나도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뛰어가지고선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세관원들은 달랐어요. 뜯어내면 많이 뜯어내는 만큼 한마디로 입마에 박히시 가능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주고 로마 정부에 잘 보이고 엄청나게 돈을 주고 이러한 직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목적이 뭐죠? 돈 때문에 투자를 했으니까 당연히 돈을 더욱더 긁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긁어냈습니다. 악착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끔찍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거머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 로마 정부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들도 못 살게 구는 매국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물론 처음 보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마가는 굉장히 압축해서 굉장히 빨리빨리 지금 말씀을 전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빨리. 그래서 여기도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레위도 예수님도 서로를 좀 알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약간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세관원이. 자, 성도님이 기자라면 그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그럼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그 분석을 시작할 수 있지 않으세요? 자, 이 관계를 맺는데 예수가 누가 관계를 맺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기자로서 상당히 지금 호기심이 많은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보세요. 15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상당히 큰 탑피감이에요. 그죠? 특정 기사감이에요. 어떤 일입니까?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거기서는 그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자, 지금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야, 이게 신기하다. 예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막 그렇게 하는 상당히 뭔가 매력적인,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선함을 선포하고 그런 분으로 아는데 지금 보면 어떻죠? 이거 뭔가 일반적인 생각과는 굉장히 역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죠? 일반적인 생각과 너무 다르잖아요. 왜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은,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점잖은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라면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는 자리는 피했거든요. 요즘에도 그런 일은 없는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좀 많이 있기를 원하세요? 좀 경건하고 조용하고, 그렇죠? 매너 있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기를 원하잖아요. 이웃이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정반대되는 그런 사람들 속에 껴서, 그것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속에 껴서 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사를 쓸까 고민이 되지 않으세요, 지금?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는 참 이상한 무리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죠? 도대체 이 집단이 뭘까? 이 무리가 뭘까? 그 성도님이 뭐라고 지금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뭔가 스케치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쉽게 그냥 하나의 그런 색채로 그걸 정할 수가 없는 그룹이 돼버린 거예요. 흥미진진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그랬는데요, 자, 그런 찰나인데 지금 야, 특정인 사건 뭘 쓸까 그러는데 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에 기자로서 성도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오죠? 16절에 보면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걸 보고, 자, 이 기자도 지금 뭔가 이게 궁금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지금 뭔가 얘기를 해야 될까 하는데 율법 학자들이 도와주기 시작하네요. 그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성도님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 과연? 뭐라고 하죠?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자, 만약에 성도님이 카메라를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으면 찍고 싶은 표정이겠죠 지금. 어떤 표정으로 이것을 물어봤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표정이 그려지세요? 굉장히 호기심 있는 표정일까요? 아니면은 매우 냉소적인 표정일까요? 아니면 화난 표정일까요? 그건 아직 모르겠죠. 조금만 더 한번 가보세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지금 누가 건강한 사람이죠? 누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있나요? 예.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을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건강한 사람은 죄인도 아니죠? 세리도 아니죠? 그렇다고 율법학자도 아니죠. 그럼 지금 건강한 사람이 지금 율법학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은 건강하니까 의사가 필요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잖아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뭔가 좀 사케스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사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문제가 더 큰 사람이 있어요. 병이 더욱더 깊은 사람이 있어요. 꼭 의원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만나야 되지만 환자 중에 더 문제가 있는 환자는 어떤 환자일까요? 자기의 병을 좀 알고 있는 환자일까요? 아니면은 전혀 병을 알지 않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예? 둘 다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누구예요? 나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환자가 더 심각한 환자예요. 자기의 병을 보기 시작하면은 난 도움이 필요해 라고 도움을 찾기 시작하죠. 의사를 찾기 시작하죠.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파의 이율법 학자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정말 중증에 걸려있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왜 건강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건강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더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한 비교의 대상을 딱 보니까 죄인과 세리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과 비교하니까 어때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어떻죠? 더 심각한 병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없이 자기들이 스스로 의롭다는 삶을 세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말하면 괜찮아? 나는 이러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의로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러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자칫하면은 종교의 깊은 늪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없이 종교 속에서 그냥 있으면서 괜찮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늪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자 오셨어요. 우리도 어땠습니까? 예전에 우리도 어쩌면은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철저하게 그냥 외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아가지고 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면에 골맞던 외적으로, 이 내면에 골문 게 외적으로까지 나왔던 간에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누가 필요해요? 위대한 의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뭔가 글쎄 잘 모르겠네 하면은요,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말씀이지만은 정말 나는 구원의 이 문제에서 확신이 있는가, 그것까지도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 아니더라도 상당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건강을 좀 더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지, 내가 무슨 환자요, 내가 무슨 중증이 걸려있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려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있다면요, 우리 심장에 지금 큰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은 안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은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심장의 상태를, 영적인 그런 이 병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종교라는 다른 포장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괜찮다고 말해주고 그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각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왜 오셨죠? 죄인 때문에 오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나는 뭐 다시 살아나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말씀은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자기 기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자기 기만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실제는 괜찮지 않은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런 문제가 거기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에서 그 지금 그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로마서 같은 경우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몰랐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정말 몰랐을까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도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까막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부패함이라는 거예요. 보면서도, 머리를 이해하면서도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의 말씀을 볼까요? 시편의 14편. 14편 1절의 말씀, 1절부터 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미 시편 말씀에도 있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창세기로 가면 어떨까요? 창세기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6장, 예, 창세기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겠어요. 그래요. 사람은 이렇듯 완전히 부패한 그런 상태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접하면서 그런 말씀을 달달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성경을 많이 봤어요.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면서도 문제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의로움도 자기들이 만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들 중에 금식 같은 것이 있는데 금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어요? 금식에 대해서 그 경건의 우리 3대 요소 중에 하나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참으로 금식은 동기가 온전하면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자 앞으로 우리 가까이 나가고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위로와 또한 소망이 있게 돼요. 금식은 머스트가 아니지만 금식을 하면 온전한 동기라면 참 좋은 거예요. 예. 성도님들 예, 금식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예, 한번 금식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동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동기는 뭐였죠?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금식하는 날은 원래는 하루였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욤키포라는 것, 장막절에 하루면 됐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거를 일주일에 두 번이나 하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그래 금식을 했어요. 자주 금식을 했어요. 자주 금식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나요? 예수님께서 아주 모든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게끔 만드시는 그런 말씀하셨죠. 시장 한가운데 서가지고 얼굴을 허하게 칠하고 피곤해 보이게 하고 헝클어뜨리고 그 다음에는 가만히 고개 숙이고 시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예, 그 현장에 왜 그렇게 서 있었죠? 보라고요. 나 지금 금식 중이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 회당으로 가다가 회당의 시간이 되어서 그냥 그 기도 시간이 되면은 할 수 없이 멈춰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아, 저 사람 금식하다가 아이고 회당에 가다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저렇게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시간을 지키면서 저러고 있네. 그게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고요. 아, 암흑의 랍비는 그렇게 금식하다가 길거리에서 그냥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참 경건하게 보이더라. 이게 점점 소문이 나가지고 그게 유행이 돼버린 거예요. 늦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그냥 시장 가만히 그 앞에 서가지고 이러고 있게 된 거예요. 동기가 완전히 변질돼 버렸죠. 예.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어쩌면은요.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의로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재미에 홀딱 빠져버렸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스스로 의를 만들어 나가면서 죄인과 세리들과 비교하면서 상당히 난 괜찮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형편없는 볼 때 정말 시시하고 형편없고 영적으로 자기들의 발밑에도 와도 더럽게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식사를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한테 말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밥까지 먹어? 너희들이 따르는
너희들이 스승이 이러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이 얼마나 큰지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바리새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쉽게 빠지는 늪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쉽게 비교하고 쉽게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쉽게 타협합니다. 그러면서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려면 가장 먼저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내 스스로에게는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건강할 수가 있어요. 난 내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것도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건강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가슴 아파하고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파산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는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요, 아주 빛나는 그런 출발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점점 엉숙해지고 경건해지고 그 다음에는 경직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시작은 어두워요. 기독교의 시작은 암울해요.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그런 절망상태, 암울한 상태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경직되었던 것들이 풀어지고 나의 삶에 변화가 오고 회복이 오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인 것을 확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표현도 점점 달라지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하고 점점 예수를 믿었을 때 이 그 세월이 점점 지나가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되면은요 점점 달라져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얼굴도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다 드리잖아요. 표현도 달라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세월이 지나가면은요 점점 그 평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평안을 주고 그런 여유를 주고 또 그런 믿음을 주고 그런 믿음의 확신을 또한 줄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의 어떤 특유한 신앙의 채취, 그런 특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네. 처음에 볼 때는 참 별별이 없어 보이는데 대하고 만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은 그런 영적인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평가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만 해도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나를 볼까? 이거 좀 내가 좀 사역하는데 곤란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골마라게 하셨고 그랬으면은 지금 많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레위 집에서 밥을 드시고 그러시지 않으셨겠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 평가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것을 굳게 붙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려주고 나의 삶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일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요, 종교의 늪도 있지만은 체면의 늪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체면이 참 어떨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이 장벽이 되기도 해요. 자, 얼마 전에 한국의 그 뉴스예요. 그걸 보면서 어쩌면 좋아, 어떻게 저런 일이 또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메달이에요. 메달, 이렇게 그냥 저 이렇게 도그만 메달 있잖아요. 메달인데 플라스틱 메달인데 그게 그냥 1,500원짜리래요. 1,500원. 근데 그걸 갖다가 위조를 한 거예요. 변조를 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주는 프레지덴셜 어워드라는 그런 메달을 만든 거예요. 한국에서 그 대통령 메달 받은 것처럼 한국 사람들도 손재주가 좋잖아요. 똑같이 만드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1500원짜리가 얼마짜리로 둔갑했는지 아세요? 최저 가격 250만원. 250만원이면 달러로 얼마죠? 25,000불? 아니, 2500불? 예, 2500불. 거기에서 수천만원까지 갔대요. 그거는 그 만대죠. 그죠? 그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근데 그 파는 변조한 사람도 그 사기죄로 넘어가지만 사는 사람도 사서 그것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기업에 속이거나 무슨 직장에 속이거나 이런 식으로 상벌 관계에서 그걸 속이면 그 사람도 사기죄래요. 조심하세요. 그런 거 사지 마세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유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500원짜리가 둔갑해가지고. 치면. 그게 굉장히 강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체면이 상당히 이렇게 어떤 자존심이나 체면 같은 뭐 자존심이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 체면 같은 걸 이렇게 참 차리는 게 너무 강한 그런 때가 있지 않나. 특히나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보다도 예수를 잘하는 것보다도 내 체면 때문에 예수 섬기는 일에서 우리가 힘이 없어진다면 그거는 범죄로 갈 수 있어요. 영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같은 것에서 자유하셨어요. 예수님 삐뚤어진 사람들 마음에서 나오는 평가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생명의 주인으로서 사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보여주셨어요. 겉사람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의 상태를 보기를 원하셨고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저희들도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에 어떤 그런 모습 가지고 겉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자칫하면 사람을 힘없는 사람이다, 하찮은 사람이다,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존경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볼 때 가장 하찮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세요? 우리가 가만히 내 마음속에 살펴보시고 혹시나 내가 감히 정말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살기 때문에 어떤 또 그런 인종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하찮게 생각을 하고 내가 감히 멸시하는 그런 은근한 그런 편견의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버려야 하는 마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그것은 거침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잘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 우리가 어떤 그 병원에 가는데 그 병원에 그 정문에 딱 하나가 써 있어요. 환자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병원일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병원에 앞에다 딱 써놨어요. 아픈 사람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병원이 아니죠. 교회 들어가는데 교회 정문에다가 죄인은 받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그 교회인가요? 말쑥한 사람만, 문제 없는 사람만 우리 교회는 환영합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교회를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죄인과 세리들이 그 교회 문을 들어오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교회가 아니고요. 그리고 성도님의 가정도 예수님도 기꺼이 들어오시고 또 주인과 세리들도 기꺼이 만나보자 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잠깐만 좀 더 보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우리 성도님 각자의 그 기자로서 그 기사를 쓰면서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자, 18절에 보시면은 또 큰 스캔들이에요. 이건 뭐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스캔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신랑 얘기하십니다. 아니 신랑이 있는데 왜 금식해? 혼인잔치 와가지고 아니 혼인잔치 와가지고 같이 기뻐하자는 것인데 거기서 금식하고 앉아있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20절에서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이것은 이제 예언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 아파하며 또한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신랑이 지금 와 있는데 왜 금식해야 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죠? 아니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요? 전통과 관습이란 세력과의 싸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통과 관습, 예식, 그 제례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랑을 강조했어요. 굉장히 다르죠? 네. 구약율법에서 구약의 그런 모습에서는 굉장히 이 제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엄숙하고 경건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하세요. 자, 구약에서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는 그건 뭐예요? 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왔으니까는 이제 그 신랑과의 교제 속에서 신랑 한마디로 신랑과의 뭐라 그럴까요? 춤을 추는 거예요. 신랑과 댄스하는 거예요. 댄스하는데 장례식에 온 것처럼 이러고 춤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는 비트가 있잖아요. 거기는 웃음이 있잖아요. 거기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새로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교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막 어떤 예배 한 형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그 다음에 그 마음의 기쁨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낡은 포도 이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기면 터진다고 말씀하세요. 예전에 너희들이 알던 그 구약에 그 같은 무거운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관습이나 전통이나 그런 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에서 항상 그냥 악마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좋아하고 있었더라면 이제는 왔으니까 어떤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기쁨으로 joyfully enjoy 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싸기 쉬운 것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이라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우리의 기쁨의 그런 표현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춤추면서 오는 그 기쁨, 그 긴밀함, 그것 때문에 저희들에게서 나오는 새로운 그런 기쁨의 표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님은 어떤 그런 표현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기뻐할 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때 어떤 표현을 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기쁜 표현이 있나?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요, 우리 딴 아이들이 우리 교회 헤든이라든지 지안이라든지 하경이라든지 뭐 구원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이 이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한번 그냥 눈만 깜빡해도 너무 깜짝해줘도 어떻죠? 우리 어른들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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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잖아요. 아이의 그 조그만 것보다도 크게 기뻐가지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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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쩔 줄 모르고 막 부비되고 그런 편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예수님의 그 기쁨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보면은 이상하게도 꺼져버려요. 금방 기쁨도 잠깐 이러고 금방 바뀌어요. 할렐루야도 잘못 나죠.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잖아요.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새롭게 집어넣고 사람의 틀로 새롭게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랑이 된 그 새 부대가 있다면 그 안에는 새로운 기쁨이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서부터 성도님들 새로운 그런 기쁨의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껏 기뻐해 보세요. 자칫하면 우리가 이 전통이라는 것에 우리는 금방 익숙해지기 쉬워요, 그죠? 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그 모습에서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더 이상 그 틀을 깨기가 참으로 어려운지도 몰라요. 그럼 한번 깨보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런 예수님을 지금 성도님이 줄곧 지켜보신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카메라로 찍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곰곰이 앉아가지고 이제는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이 기사를 내야 할 때예요.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거기다가 제목을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조금만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제가 다니면서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지. 자, 한번 붙여보세요. 네.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제가 좀 몇 분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서로 나누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